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51절 말씀, 한 절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늘 해오던 대로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주님 자신의 몸을 저희가 먹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높아진 마음, 딱딱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저희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이제 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빵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빵 그러면은 간식이죠. 간식이나 어떤 뭐 주전부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개념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밥인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영어 단어의 일관적인 번역을 위해서 일단 빵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의역하자면 양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영어 단어에서 이제 meat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양식 이렇게 이제 또는 음식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빵도 또한 그 양식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먹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참 먹는 게 없었으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참 그 큰 기쁨을 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먹는 하루 세 끼 먹는 것을 빼고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면 참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값이 비싸고 먹는 것이 고역일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또 맛있는 것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먹는 것을 생각한다면 먹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중에서 그 생명이 있는 존재는 뭔가를 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 이것을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허브, 채소와 또 이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특별히 그 열매 안에 씨가 있는 그러한 나무 이것을 이제 다 먹는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나무에서 나는 잎사귀도 뭐 먹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보니까 모든 푸른 채소를 이 공중에 날짐승과 또 땅의 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모든 것, 곤충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에게는 지금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먹는 음식이 뭐죠? 만나.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편 78편 24, 2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심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실 인간처럼 뭔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사실 영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성도들 섬기도록 창조하신 그 영들이기 때문에 뭔가 생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아마 즐거움을 위해서 먹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3대 영양소가 뭡니까? 우리 중학교 시간에 지방. 중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예,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배우는 학생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영양소가 있죠. 어쨌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들뿐만 아니라 인간도 즐거움을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고파야만 음식을 먹는 건 아니죠.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지금 이 6장은 그 앞부분에 이제 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동기 자체가, 발단 자체가 실제의 빵, 실제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빵, 음식, 양식, 그것이 지금 발단이 돼서 지금 생명의 빵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소위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 할 때 그 오는 숫자 5고요. 병은 뭐죠?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떡. 그 다음에 이는 숫자고 어는 물고기. 오떡 이물고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실 그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이 그걸 다 떡으로 번역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오역을 한 것이죠. 떡이 아니라 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밀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밀로 만들어진 빵,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토착화 시켜서 번역한답시고 해서 지금 이걸 떡으로 그렇게 번역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완전한 오역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지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의 초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오병이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떡이어, 오빵이어는 너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오빵이어. 그래서 그냥 오병이어로 그냥 친숙한 말로 그냥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의 이제 사복음서에 등장할 때, 사실 사복음서의 전체가 다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 14696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14696. 마태 14장, 마가 6장, 누가 9장, 요한 6장, 14696 이렇게. 그래서 네복음서에 이제 다 나오는 그 사건인데, 이제 이 오병이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6장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게 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쨌든 영웅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로 그 대언자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이 그 대언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지금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대언했던,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말했던 어떤 한 대언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언자가 아닐까 하고 일시적으로, 깊은 의미는 잘 모른 채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은 안 쫓아와야 되는데, 피해서 가셨으니까 안 쫓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그 이 공짜 밥을, 공짜 식사를 맛보더니 계속 이제 평생을 이분만 쫓아다니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평생 해결되겠거니 해가지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24절에 거기 보시면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중간 부분에 보시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냐. 얼핏 보기에는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빵을 먹고 단순히 배불렀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과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우리 어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소위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인맥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에 자신의 그 사업에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이나 또 이런 것도 사실 그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그게 사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한 어떤 내가 장례나 결혼을 치를 때 분명히 상당한 그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목적, 그러한 목적,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대학에 척척 붙고 또 내가 병이 있는 것이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서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동기가 육적인 것 또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서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생계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가 됐건 석가가 됐건 마호멧이 됐건 뭐 안상홍이 됐건 이만희가 됐건 전혀 관계없이 그게 장로교건 감리교건 순복음이건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이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냐.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볼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이 교회 안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육신의 어떤 그 생명 유지를 위한 양식밖에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빵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정한 제목이 이제 생명의 양식인데요. 지금 생계 문제를 이 파격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분, 이러한 분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냐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양식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에서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면서도 일시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위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생명, 썩어 없어질 그 생명,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육신적인 것에서 돌려서 영적인 것을 바라봐라. 너희의 그 이 관심사가 썩어 없어질 양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너희의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때에는 이러한 육신적인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이유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이 일을 일종의 그 계기 뭐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믿기 이렇게 지금 삼으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오도록 하실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육신적인 어떤 필요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면은 병을 고쳐준다더라 이러한 어떤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을 함께 봤어야 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관심이 처음에 육적인 것으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원하신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금 초자연적으로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이 목축을 하거나 이래서 지금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던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제공해 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모세가 그걸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떠올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6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즉시 모세 사건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았던 거예요. 이걸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까지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8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앞에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대언자들은 쭉 있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대언자를 몇 사람 대보세요, 이름을. 예? 예, 사무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또. 예?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죠. 또. 예레미야 대언자가 있었죠. 또. 예? 다니엘 또. 예, 뭐 여러 학계 스가랴 뭐 말라기 여러 대언자들이 쭉 있어 왔어요. 쭉 있어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시리니 이렇게 할 때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지금 한글 우리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그 대언자라는 그 단어가 진한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prophet 할 때 이 p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여러 대언자 중에 한 대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대언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뭐라고 자꾸 묻냐면 당신이 바로 그 대언자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 대언자입니까? 그러니까 정관사 더를 써서 더 프라핏입니까? 바로 그 이 어떤 특정한 바로 그 대언자입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대언자십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참 빵을 이렇게 음식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이 사건을 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그 대언자입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대언자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그러한 고찰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대언자가 와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정도의 대언자로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빵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와 이 예수님을 서로 비교해서 일치시킬 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이러한 공통점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이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역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관심에서 이제는 영적인 관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즉시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도대체 그럼 영적인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백성들이 단순히 그들의 육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영적인 일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근데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뭐가 영적인 일입니까?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일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부흥에 쫓아다니고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열심히 구령 모임하고 열심히 주차 관리하고 다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놔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모든 것에 앞서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그런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별 관계없이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넘어가길 원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관심에 그러면은 첫 번째 뭐가 그러면은 과연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먹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가지로 정의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를 믿어라, 두 번째는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이나 우리의 개념으로는 사실 좀 어색하고 이상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게 사실 좀 우리에게는 대단히 이상한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 말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 60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62절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영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영해를.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영해합니다.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거 영적인 얘기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서는 영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건전한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 살을 뜯어 먹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아, 그 앞부분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영적인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먼저는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미안합니다. 47절부터 보십시다. 47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을 먹어야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50절과 5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5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고 두 번째 부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이러한 어떤 이 연합 이것을 비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표현치고 참 비유치고 참 대단히 참 무시무시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중에도 이 얼굴에 이렇게 흐르는 피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대단히 끔찍한 장면인데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면서 이제 감사한다고 했지 않아요? 사실 이 표현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신 것이 바로 먹으라고 하신 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지요? 맞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예 그러면 안 돼요. 아직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한 분들 중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마음이 식은 거죠. 아니면 그런 경험 없이 결혼했으면 그 불행한 겁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걸 자꾸 느끼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 유행가 가사에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러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것도 부르면 안 되나 봐요. 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제가 이게 이제 찬송가는 아니지만 은혜가 되는 소위 이제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또 이거 듣고 아멘 할지도 몰라요. 이 안치환의 그 내가 만일 노래 아세요? 이거 누가 또 저쪽에서 은혜를 받네요. 예, 내가 만일이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오늘 하늘이가 안 왔나요? 예. 예, 여기 이 노래가 이렇게 돼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제가 이 노래 사실 노래도 참 좋아요. 이게. 노래 멜로디도 참 감성적이에요. 한번 불러봐요. 특성이에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이게 1절이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이렇게 돼 있는 노래예요. 오늘 또 가서 또 인터넷에 찾아서 들어보셔야 되겠죠. 설교는 안 들어도 이건 듣고 싶으시죠. 제가 이해합니다. 여기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할 때 사실 이러한 어떤 이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런 기본적인 심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때 자기가 그 하늘이 되어서 붉은 저녁 노을처럼 그 물드는 그 하늘이 되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붉게 이렇게 물들고 싶다. 소나기가 되어서 더운 여름날에 그 연인에게 이렇게 연인의 그 더위를 적셔주는 그런 소나기가 되어서 그 연인 곁에 머물고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내가 생명의 숨으로 내 안에 들어가 있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흙덩어리에 생명의 숨으로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걸 주셔서 내가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긍휼의 자리에서 너를 만날게, 내가 긍휼의 자리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이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한 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렇게 함께 먹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도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 다섯 가지의 중요한 그 희생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때, 그 특별히 그 화평 헌물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또 제사장과 또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 사람, 이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각자의 몫을 나누어서 먹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진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 나를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좀 먹어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는 야, 나를 좀 숨쉬어라.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숨으로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숨이라는 것은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야, 나를 좀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너 살아있는 생명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너가 계속해서 나를 좀 그렇게 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나를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고기가 우리 몸에 단백질이 되죠. 우리 몸의 그 구성요소 중에 단백질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 지방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또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당이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그렇죠? 우리 아기의 몸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임신을 하면 생기지만 그것이 지금 몸이 이렇게 이렇게 불어날 때 그 왜 그게 불어나는 것입니까? 엄마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게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탯줄을 통해서 양분이 공급되면서 그 아기의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 불어난 아기의 몸은 결국 다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그렇게 변해서 지금 몸이 불어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다 지금 제가 먹은 음식이 지금 변형돼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특별히 그 이 빵 중에 이 크림빵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기 이렇게 고개 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제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같이 더불어서 음식을 먹는 것도 모자라서 그거 갖고 정이 안 차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숨으로서 이렇게 들이마시고 들이내뱉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도 정이 안 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야 나를 좀 먹어서 네 몸 자체가 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야 이거 얼마나 참 이게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정말 죽고 못 사는 그 이 사랑하는 연인의 이런 걸 보면은 연인이 죽으면 따라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 흔적이 묻은 뭔가를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대 가서도 이 위험한 전투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손톱이나 발톱, 머리카락 몇 개 뽑아가지고 그 어디다 보내요? 엄마한테 보내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창원 형제님? 이제 해병대 출신이죠. 이게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그것을 그 아들의 그것을 신체의 그 일부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 때 낀 손톱이고 왜 이거 보관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때가 낀 손톱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몸 자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 내 살과 내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지금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뺨에 붉게 물드는 노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 더위를 적시기 위해서 내리는 여름 소나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 고백을 저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함께 거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몸 자체, 몸의 성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그분께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증과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전적으로 나 자신이 되시고 나를 이루는 성분 전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떤 생활에 머무는 것, 하나님 그걸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완전한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이 세상에 저희가 함께 있는 동안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까? 교회에 나왔더니 뭔가 기도했더니 뭔가 내 육신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졌더라.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어쨌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